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이 지도자들의 만남에 충분한 만큼 진전되지 않았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지위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러시아 측이 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현재 최고위급 회의에 제출할 정도로 합의안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양측은 간헐적으로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획기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도 크이우 인근 지역을 모두 탈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투를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는 가운데 크이우 북부 지역에는 부서진 러시아 탱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브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군이 2일 수도 크이우 광역권의 30개 이상 소도시와 마을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병력 철수를 현재 진행 중인 평화협상에서 선의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크이우 인근에서 큰 피해를 본 뒤 전력을 동부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점 원전 전밀 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험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위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쿠바 관타나무 수용소 수감자 가운데 한 명을 알제리로 송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알제리로 이송된 사람은 2002년부터 관타나무에 구금되어 온 수피안 바르후미입니다. 이 조치는 지난 2016년 미국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인사로 구성된 정기심사위원회 FRB가 더는 바르후미를 관타나무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며 인도적 대우가 보장되는 자국 이송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연방의회에 바르후미를 추방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처로 현재 관타나무 수감자는 37명이 됐습니다. 이슬람 성월 라마단이 중동 지역 대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등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들은 2일 오전 라마단이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3일 라마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레바논과 이란, 이라크도 사우디보다 하루 뒤인 3일 라마단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슬람 역으로 9월을 의미하며 무슬림들의 다섯 가지 종교적 의무 중 하나인 금식을 행하는 달입니다. 라마단 기간은 한 달이며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서방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우주정거장에서의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러시아가 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사장 드미트리 로고진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해야 ISS와 다른 우주사업에서의 정상적인 관계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EU, 일본과의 ISS 협력 중단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곧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을 절망과 굶주림에 빠뜨려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목적이라고 로고진 사장은 말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 15형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31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Of course, I'm not in a position to speak to intelligence one way or another. But what I can say is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도발을 해왔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CNN 방송이 31일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직후에 나온 것이지요. 윤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CNN 방송은요, 말씀하신 대로 31일이었죠. 3월 30일 보도에서 미국의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프라이스 대변인의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요, 말씀하신 대로 정례 브리핑에서 CNN의 보도에 대해서 기자가 물은 데 대해서 답변한 것인데요. 사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지난해 말에 북한이 모라토리엄 유예 철회,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죠.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 유예 철회를 시사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인데요. 이 최근에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가 핵실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기만이 관심사일 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위한 갱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국방당국도 지난 그 28일이죠.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북한 그 핵실험장 갱도가 복구되고 있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국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미국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걸 봐서 북한이 핵실험장 그에서 모종의 공사를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일단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그 풍계리 그 핵실험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함경북도 그 풍계리에 있는 지하 핵실험장 얘기인데요. 2006년 그 1차 핵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11년에 걸쳐서 총 6번의 그동안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2018년 6월에 그 미북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에 앞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18년 5월 24일입니다. 이것을 그 폭파하겠다, 폐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외국 기자들을 불러서 그 갱도 입구를 폭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 외부에서는 그 방사능 이걸 측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갱도의 그 입구를 폭파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요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핵실험용 갱도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그 풍계리에는 총 4개의 갱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갱도에 하나만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긴 갱도에 여러 그 가지치기를 한 형태로 그 갱도가 있는데요. 그 네 개의 갱도 중에 그동안 그 1번 갱도 그리고 2번 갱도에서 주로 핵실험을 많이 했고 3, 4번 그러니까 두 개의 갱도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3, 4번 갱도 중에서 이 특히 3번 갱도에서 작년 12월부터 복구 활동이 시작됐고 모종의 이제 건물 이런 것이 세운 것도 정황이 복구돼서 한국과 미국 그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이 아마 그 3번 갱도를 복구를 해서 여기서 핵실험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서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미국이 제재와 억제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제재와 억제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지 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강조한 걸로 핵실험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이전에 방금 최 기자가 설명한 6차례 핵실험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제재나 또는 압박으로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고요. 미국이 이번에도 제재와 억제를 얘기하지만 이 새롭게 이런 제재를 추가한다고 해도 문제는 북한을 아프게 할 만한 그런 조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과거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이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와 억제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북한의 지금 그 행보를 제재와 억제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일정과 계획대로 핵실험이든 ICBM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런 최근의 북한 동향을 보면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에는 거의 무관심한 상황에서 일단은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완성하거나 또는 진전시킬 목적으로 그 핵무기의 새로운 개발 그러니까 소형화라든지 경량화를 갖춘 그런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ICBM 개발을 진전시키는 이런 데 진력하는 양상이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미국이나 한국 당국이 처한 딜레마고요. 다만 이 북한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그 협상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는 2018년 자발적으로 그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핵 협상장에 복귀해서 대화와 외교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 북한의 이런 그 강도 높은 도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끝으로 해서 핵실험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왜 다시 핵실험을 하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최 기자.
네,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는 것은 그 정치적, 기술적 두 가지 측면의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차원의 이제 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뒤에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그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이 그 2018년 5월입니다. 당시 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이제 이것을 폐쇄한 건데요. 추측을 해보면 당시 북한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그 북한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미국 관계를 개선을 하고 또 안보와 경제 지원을 받고 또 이미 당시에는 북한이 6번이나 실험을 했으니까 다시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폐쇄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폐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아시겠지만 그 북한이 핵 실험 안 한다. 또 ICBM도 발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라토리엄도 선언한 것도 아마 당시에 그 같은 의도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들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2019년 2월이죠. 당시 그 하노이 그 미북 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아시다시피 그 회담이 실패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 뒤로 그 북한이 당초 생각했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그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재선에 실패했고 이어서 이제 등장한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북한 보고 핵 협상장에 나와라 모든 것을 그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지 북한이 당초 기대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정상회담을 하자든가 또 적대시 정책을 없애준다든가 무슨 경제와 안보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이 안 나오면은 계속 우리는 제재를 한다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제재만 계속되는 미북 관계에 전혀 진전이 없고 제재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상당히 그 상황이 나빠진 거죠. 경제는 계속 지금 그 제재로 인해서 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무슨 신호 그 회담을 하자든가 제재를 푼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이제 두 가지 그 차원에서 이제 강수를 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 미국이 싫어하는 이런 ICBM 또 핵실험 이런 걸 해서 미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먼저 그 미사일 핵 이런 것을 다 완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핵군 축으로 가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술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그 핵동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핵시설 이런 것은 계속 그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핵무기 한 40개, 50개 정도를 만들 그런 정도의 그 고농축 우라늄은 있지만 그것이 아마 네. 큰 핵무기, ICBM에 실을 정도로 한 큰 핵무기는 아마 이미 만들었겠지만 작은 것,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실을 만한 조그만 전술용 핵무기는 안 만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이미 뽑아둔 추출한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을 해서 전술용 무기를 만들려 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풍계리 핵시험장을 이용해서 그것을 그 터트려보는 시험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4월이나 5월 중에 핵실험을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앞서 그 CNN 방송의 보도에서 그 미국 정부 당국자는 앞서 3번 갱도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복구 작업이 얼마나 빨리 완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지금 진행 중인 속도로 볼 때 한두 달이면은 북한이 갱도 복구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네. 3번 갱도에서 진행 중인 작업은요. 이 3번 갱도는 이 내부로 들어가면 그 입구가 두 개로 나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 지금 지난번에 2018년에 폭파된 것은 이중 갈래로 나뉘기 직전 한 100m가량이 폭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부터 그 한쪽 그 이중갈래, 이중구조 중에 한 부분을 지금 굴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그 파악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에게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북한은 자신들이 7차 핵실험을 해도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가 될 텐데 이렇게 해도 실제로 유엔 안보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북한 당국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공산이 크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아시겠지만 지금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12번가량 이제 그 미사일, 그 단거리, 중거리, 뭐 ICBM까지 이제 발사했고요. 그동안 그 유엔 안보리가 그 1월에서 3월까지 그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6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ICBM을 굉장히 큰 ICBM을 쏘긴 했지만 안보리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으로 그 상당히 분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그 의장 성명, 무슨 언론 성명 하나 이렇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국 또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이 회의에서 아무런 공동 대처를 못하고 유엔 본부의 그 복도에 나와서 뭐 7개국 뭐 10개국 이런 식으로 별도로 그냥 성명을 읽는 그런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 북한도 아마 그걸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는 별다른 그 공동 대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3월 2일이죠 유엔 총회에서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결의안을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북한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대개 140개국 정도가 그 반대를 했습니다. 침공을 규탄한다 이런 했는데 북한이 그 러시아 편을 든 그 5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그 조치란 것은 아마 그 일종의 그 외교안보적 보험을 든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비토권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러시아 편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나를 좀 두둔하고 비호해달라 이런 일종의 외교안보적 보험을 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의 그 공동 조치 대북 제재 또 이런 것은 그 상당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 ICBM 핵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그 도발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또 유럽 이런 나라들이 아마들 나서서 독자 제재 일종의 서방권이 일종의 그 전선을 형성을 해서 북한을 더 강력하게 그 옥죄할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중국한테도 상당히 악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사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도 우려하고 그동안 반대해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의 계산이라 그럴까요? 셈법을 보면은 북한이 이렇게 고강도 핵실험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삼각 공조나 협력 이것이 이제 굉장히 더 강화될 것이고요. 당연히 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중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아울러서 미국이 이러한 그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한 중국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달리 보면은 지금 상황은 중국이 미국과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네. 측면에서 특히 네.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서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나 그 북한도 이 그 극심한 진영 대결 구도 이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냉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 미국에 맞선 협력이죠. 이것이 강화되면서 이 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바랄 수 있고요. 그렇잖아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속화되어 온 또 미국의 아태 전략의 일환으로 가속화되어 온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런 협력에 대응해서 북한을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끌어안는 그런 또 측면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의 핵실험이 이전처럼 중국에게도 악재라고 하는 그런 셈법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예.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자신들이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화성 15형이라고 북해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한국 당국은 이렇게 그 설명 자료를 내고 아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 17형이 아니라 화성 15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화성 17형 성공을 주장한 이후에 새로운 뭔가 반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 국방부가 그 설명 자료를 낸 거를 보면 이 설명 자료의 명칭이 북한 주장 화성 17형을 화성 15형으로 평가하는 근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설명 자료에서 이번 북한 장거리 ICBM 미사일의 비행 특성 그리고 영상 속의 그림자, 기상 조건, 기술적 요소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평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화성 15형으로 평가하는 근거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이 다섯 가지 중에 그 영상 속의 그림자라는 부분을 보면 이 북한이 공개적으로 보도한 영상 속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는 서쪽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8시에서 10시쯤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 발사 시간은 오후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미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아직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방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성 15형을 쐈으면서 화성 17형을 발사한 것처럼 기만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꼭 속임수를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북한의 이 같은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북한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ICBM을 쏜 것이 아니라 이 올해가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조금 있으면 4월 15일이 그 김일성 주석의 그 태양절이죠. 110주년 그 생일. 북한으로서는 최대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정치적 순간이다, 계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북한 경제가 지금 벌써 그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금 그 6년째 받고 있고 북중 국경 봉쇄가 벌써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차제에 뭔가를 이제 그 주민들에게 내가 이룬 지난 10년간 이러이러한 업적을 이뤘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유일한 것이 지금 그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 이제 8일 전에 그 미사일을 쐈지만 이것이 공중 폭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런 상태로 있으면 굉장히 그야말로 체면이 깎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 만에 다시 새로운 미사일을 쐈고 이것이 무슨 다른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미사일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렇게 연이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이제 한국, 미국 이런 그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강력한 ICBM이 있으니 여기에 얼른 그 겁을 먹고 대화에 나와라. 안 그러면은 핵군 측회담을 하자. 이런 하나의 그 시도가 있는데 이것이 공중 폭발해 버리면은 뭐 이런 주장이 그 먹히지 않는 거죠. 네. 이것이 그 엉터리 그 미사일 고장난 미사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8일 만에 다른 미사일을 쏘고 이것이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한국 국방부의 이 발표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전문가들도 있고요. 좀 엇갈린,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을 보면은 이 전문가들은, 분석에 있어서는 좀 엇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임스 제라드 이 사람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참모장인데요. 북한의 최근 발사한 ICBM이 어떤 것이냐, 진짜 화성 15형이냐, 아니면 17이니? 형이냐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증대되고 있고 북한이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네.
그것이 이번 발사가 어쨌든 간에 ICBM과 관련한 북한 진전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전에 발사했던 화성 15형에 비해서 더 진전된 형태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는 그런 판단인 것이죠.
예. 자, 앞서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see this as part of a pattern of testing and provocation from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과 3월 4일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시험을 ICBM 역량 시험으로 평가한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추가 ICBM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것이 바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면서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북한이 또 ICBM을 쏜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4월 중에 로켓이나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그럴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지난해 1월에 그 북한에서 중요한 그 노동당 그 8차 당대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그 북한 당국이 밝힌 그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찰위성을 그 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국가우주개발국 또 동창리 그 서해위성 발사장 이런 것을 찾아서 시성을 확충하다 정찰위성을 이제 앞으로 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것이 또 다른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그 정치적 그 계획입니다. 4월 15일이 그 태양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정찰위성을 쏜다 이런 명목으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이런 걸 발사를 해서 일종의 그 축제 분위기를 그 조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동창리 발사대에 모종의 자재가 쌓여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예, 그 동창리 발사대는 과거에도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아닙니까?
예.
이 최근에 그 좀 특이한 동향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미국의 그 전문 매체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 특이한 동향이라는 게 자재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차량들, 이 차량들은 그 동창리 발사장의 그 VIP 주요 인사들이 그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네. 인근에 이제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난달 말에 주차하는 것이 포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이 자재와 차량들의 움직임이 뭔가 새로운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지난달 11일이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문한 자리에서 발사장의 현대화 등을 지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활동이 전반적인 그 현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성 발사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있고요.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시를 했던 만큼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이제 조만간 정찰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말하자면 장거리 미사일로 추측되는 그런 발사체 발사를 위한 준비인지 이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요.
네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은 주로 그 SLBM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수함 발사 이제 탄도 미사일 또 핵잠수함 이런 것은 주로 함경남도 심포에 있는 잠수함 기지에서 주로 개발을 했는데요. 최근 그러니까 3월 중에 그 새로운 동향이 몇 가지 그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 거기에 잠수함이 있는데 예인선에 좀 이게 이끌려서 나왔던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이 잠수함을 이끌었던 예인선이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시험용 바지선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정박한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미국이 그 정찰위성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추측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이 아직 그 잠수함 이런 것은 한 발 정도 쏠 수 있는 시험용 잠수함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극성 미사일을 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마 그 4월 15일 태양절을 기해서 나도 그 SLBM이 있다 이런 하나의 그 미사일을 쏠려는 준비 그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런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하는 것이 5월 10일 출범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측면도 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분석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 정부는 북한과 그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대화 협상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이런 잇따른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한국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를 좀 떠본다라고 할까요? 시험해 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청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제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10대 대통령 존 타일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2007년에 미국 시사 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역사상 최악의 미국 대통령 1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19세기 중반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841년에 취임한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도 최악의 대통령 6위에 올라있습니다. 존 타일러는 도대체 어떤 대통령이었길래 이렇게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나 존 타일러는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첫 미국 대통령입니다. 나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백악관에서 아내를 잃은 첫 미국 대통령이고요. 또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에 재혼한 첫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당시 재혼 상대였던 줄리아의 나이가 나보다 30살이나 어려서 한참 동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죠. 난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자식복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서 8명, 또 두 번째 아내에게서 7명을 얻어서 모두 15명이나 자녀를 뒀습니다. 나는 1790년에 버지니아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큰 농장을 소유한 지주셨는데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죠. 어렸을 때 나는 성품이 조용했고 공부도 잘해서 17살에 윌리엄 메리 대학을 졸업했고 19살 때부터는 법률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elected to the Virginia House when he was 21.
존 타일러는 21살 때 버지니아주 의회 하원 의원으로 선출됐고요. 주의회 상원 의원을 거쳐서 26살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고 상원 의원을 지낸 뒤에 부통령으로 지명되죠. 제한적인 정부, 작은 연방정부 등과 같이 보수적인 가치를 지지했는데요. 대통령에 오르기 전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업적이 없었습니다.
게리메이 델라웨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존 타일러는 당시 전형적인 남부 지주계층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의 권리와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중앙은행 설립과 관세에 반대했는데요. 원래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잭슨 대통령이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해서 반대 입장에 서게 됐고요. 결국 민주당을 탈당해서 위그당에 동참했습니다. 타일러는 1840년 선거에 위그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동반 출마자로 나섰는데요. 해리슨이 부통령 후보로 타일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He would be running with General William Henry Harrison.
타일러는 윌리엄 헨리 해리슨 장군의 동반 출마자로 나섰는데 당시 해리슨의 나이가 68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였죠. 그런데 당시 타일러의 나이가 아마 50살이었으니까 거기서 좋은 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타일러가 버지니아 출신이란 점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당시 미국에서 선거인단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주였거든요. 타일러가 남부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미국인들은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처 방식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해리슨과 타일러는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해리슨 대통령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가 부통령에게 이전된다.
네, 미국 헌법 제2조 제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직무가 부통령에게 이전된다고 쓰였긴 한데 문구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만 부통령이 임시로 대행을 한다는 뜻인지 대통령직 자체를 완전히 승계한다는 뜻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타일러는 미국 헌법에 대해서 제한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실제 권한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각과 워싱턴 정계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렸고요. 대통령으로서 임무와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타일러 선례라고 합니다. 이 선례는 1967년에 수정헌법 제25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명시한 수정헌법이 나올 때까지 120년 동안 후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위그당의 실세는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이었는데요. 클레이는 타일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클레이의 착각으로 드러났다고 타일러 전문가인 에드워드 클레이 폴 전 윌리엄 메리 대학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Tyler proved to be an independent person. 타일러는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헨리 클레이의 지시를 따르질 않았죠. 미국 중앙은행 설립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그당은 타일러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지요. 1840년 선거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타일러 때문에 헛수고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타일러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 법안을 두 차례 거부하자 위그당은 타일러를 제명했다. 그리고 다니엘 웹스터 국무장관을 제외한 전 내각이 사퇴했다. 1년 뒤에 타일러가 관세 법안마저 거부하자 위그당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타일러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탄핵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타일러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위그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위그당과의 대립으로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타일러 대통령은 외교 문제로 관심을 돌렸는데요. 외교 분야에서는 상당한 업적을 이뤄내게 됩니다. 다시 델라웨어 대학교 역사학과 게리 메이 교수입니다.
There was a very nasty conflict going on between
당시 메인주와 캐나다 사이의 국경 분쟁이 심했습니다. 당시 캐나다가 영국령이었는데 영국과 미국 사이에 전운이 감돌 정도였죠. 영국에서 고위급 외교관을 보냈고요. 다니엘 웹스터 국무장관이 웹스터 애쉬버튼 조약을 맺는 데 성공하면서 국경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관계가 개선됐죠. 또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개항하게 했는데 중국과 조약을 맺어서 처음으로 교역관계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태평양상의 섬나라였던 하와이 왕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먼로 독트린, 그러니까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먼로주의를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에드워드 크레이폴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하와이를 병합한다면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멀러주의와 마찬가지로 타일러주의 역시 미국이 실제로 이를 이행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선교사들과 사업가들이 하와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면서 1898년에 하와이가 미국에 병합되는 문을 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타일러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텍사스 병합입니다. 텍사스는 1836년에 멕시코에서 독립해서 공화국을 설립했는데요.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타일러는 텍사스를 병합하고 미국 영토를 늘리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면 미 연방의 노예주가 하나 더 늘게 되기 때문에 위그당과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텍사스 병합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조약이 유효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병합 조약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임기 말에 미 의회에서 상하원 공동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동결의안은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의 지지만 받으면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게 의회 공동결의를 통해서 텍사스를 병합한 겁니다. 나중에 맥킨리 대통령이 하와이를 병합할 때 이 방식을 따라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타일러는 19세기 미국이 팽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임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물러난 타일러는 버지니아의 농장에서 지냈습니다. 1861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하자 남북화합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실패하고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편에 섰다고 게리 메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타일러는 남부연합정치의 중심인물이 되는데요. 처음에 남부연합의 수도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었는데 수도를 버지니아 리치몬드로 옮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연합 첫 의회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하원의원으로 취임하기 전인 1861년에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타일러는 국가를 배신한 유일한 대통령이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자, 우연하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 없어서도 좋았을 대통령. 이것이 그동안 타일러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요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타일러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와 같은 여러 중요한 선례를 통해서 미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첫 미국 대통령 존 타일러를 만나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Russian strikes are hitting schools, hospitals, residential buildings. They're destroying critical infrastructure.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이 학교와 병원 그리고 주거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국민 수백만 명이 마시고 사용하는 식수시설과 난방시설, 전력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버스와 승용차 또 병원 구급차도 포격을 당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매일같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런 시설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일하고 가족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 따르면 실제 희생자 규모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실제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We've certainly seen in the past that one of Russia's methods of war is to be absolutely brutal.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특정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쟁에서 극도로 잔인한 방식을 동원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3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이 공격을 무조건 멈추고 즉각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결의와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이들의 인권 침해와 규범 위반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underscore Russia's obligation, even in its unlawful invasion.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e must reject Russia's attempts to.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불법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국제 인권법을 존중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침공이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하고 학살과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렘린을 압박해 모든 러시아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뉴스를 보도하고 푸틴 대통령의 결정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병사 가족들이 그 소식을 알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민간인 문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이런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